먼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저녁도 다 잡숴서 기운 없으실 분 없을 것 같으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어찌나 형제나 친척이나 고아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럴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개설하거든 사람의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젊은 자들과 소년을 청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먹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음이 되니 유대인들이 구할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라. 여기서 손 대접은 그래서 손님 대접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을 했을 때 도로 받기 곤란한 사람들, 받을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걸 얘기해요. 헬라어로는 필록세니아라고 해서 필레오라는 말은 친족이나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뜻하고요. 또 세노스는 나그네를 뜻한대요. 그래서 손 대접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손 대접은 기독교 전통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디모데서에 보면은 지도자가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거의 장로가 되려면 나오죠. 이렇게 손 대접을 아주 기꺼이, 즐거이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요즘은 뭐 목사나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손 대접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은 우리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요. 손 대접을 영어로 하면 hospitality라 그러는데 hospital이라는 말도 이거랑 같은 어원이고요. hospitality라고 할 때 기독교 전통에서 돈 안 받고 이렇게 재워주고 먹여주고 여러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전문적으로 넘어가면서 여관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병자들을 돌봐주는 것도 이제 전문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병원으로 가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돈 안 받고 도와주고 옛날 수도원에서도 많이 도와줬죠. 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많이 도와줬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젠 전문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돈을 벌려는 기관으로 바뀌었어요. 상업적인 기관으로. 그래서 병원 문턱도 높아졌고 그 다음에 요즘 관광객들이 우리 앞에 많이 다니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이제 뭐 여관이나 뭐 요즘 여관은 없죠. 더 이상. 요즘 뭐 민박, 또 뭐 펜션, 뭐 또 콘도 이런 데서 자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손 대접,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말도 듣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왔는가 하면서 생각해보면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주의와 경쟁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원인이요. 우리는 심한 경쟁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그네나 이렇게 옆길로 우리가 눈길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으로. 앞으로 달리고 달려도 나는 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짓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조금만 눈을 돌려도 거기에 내 돈도 줘야 되고 시간도 줘야 되고 뭐 그래도 노력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기 위한 것만 하고 애써 이제 그쪽을 안 보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 인간의 이기심인데요. 서울 시민의 95%가 한 달 동안 자기랑 모르는 사람하고는 말도 안 한대요.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다른가 그렇진 않고요. 뭐 비슷할 거, 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나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알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내일만 막 하기 때문에 내일로 24시간이 복잡하게 꽉 차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5분이라도 이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내 거로만 꽉 차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에서 기껏 하는 거는 뭐 겨울에 그 딸랑딸랑 구세군 그 통에다가 돈을 좀 넣는다든지 아니면 수해 났을 때 좀 돈을 낸다든지 뭐 이런 경우로 이제 뭐 됐다.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굉장히 흔한 형태인데 가족 이기주의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그 가족 이기주의의 대표자로 뭐 불어 사전에까지 올랐다고 그랬는데 아줌마랑 그래갖고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너 어디 출신이냐 또 뭐 어느 학교 나왔느냐 뭐 몇 학번이냐 뭐 있잖아요. 뭐 또 뭐 어느 동네, 뭐 강남, 강북 이렇게 뭔가 끈이 되면 그쪽에는 경계선도 없이 무조건 잘해주는 거, 한계도 없이. 그러더니 나중에 당하지 결국은. 그런데 무조건 잘해주는데 이런 끈이 잘 안 닿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좁아서 사실 몇 걸음만 가면 끈이 다 닿아요 또. 그렇지만 또 끈이 잘 안 닿는 사람한테는 딱 아주 뭐 너랑 나랑은 아주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딱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러분들 그 동요에 끼리끼리라는 동요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죠. 우린 끼리끼리 놀아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동요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생각을 안 하다 얼마 전에 그 동요를 지나가면서 들으면서 이걸 왜 조장해야 되는가, 끼리끼리를. 안 그래도 우린 너무 끼리끼리인데, 끼리끼리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근데 왜, 우리는 왜, 같은 학벌, 같은 학교, 같은, 왜 이런 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자기랑 다른 사람은 생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상류층은 항상 거기끼리만 놀아야 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만 놀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 사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또. 이렇게 되니까 뭐 낯선 사람을 대접한다, 낯선 사람에게 뭐 사랑을 베푼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끼리끼리. 요즘 이제 끼리끼리 안 하려고 뭐 자동차 번호판도 왜 경북 이런 거 많이 없었죠. 그 다음에 또 막 없애려고 하는데 그 순수하게 없으면 좋은데 정치가 항상 끼어가지고 별로 안 순수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문화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끼리끼리 문화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극도의 개인주의인데요.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독립적인 인간이 되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막 하는 거는 아주 비굴한 짓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뭐 하나 그 맞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뭐 바지 벗고 그냥 두 구멍을 그냥 놔둔 채로 학교에 간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근데 여기 라브리에도 어떤 학생들은 바지 벗은 채로 구멍 이렇게 두 개 있는 채로 나가는 학생도 있어요 가끔. 근데 여러분 중에 없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없고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되지만 너무 독립적이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그 멋진 명분 하에 서로가 다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는 나그네가 굉장히 많은 사회래요. 그래서 왜 맞나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집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전국에 걸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집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나그네인 거죠. 그런데 자기 일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안 보는 거예요. 전혀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걸 어떻게 이제 그걸 아름답게 감싸냐면 프라이버시 존중한다 그러면서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요즘 비슷해요. 왜 아파트 사는 사람 옆집 누가 사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도 뭐 그렇게 미국하고 다른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도 또 뭐 쓸데없는 또 참견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뭐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참견도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의 집 애 잘못 키웠다고 야단치는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쓸데없이 참견을 하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을 때는 이제 눈 돌리고 가거나 그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까지 들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분리되면 글쎄요 그게 기본이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인간끼리도 분리가 돼갖고 다른 인간에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다 죄로 인해서 각각의 그 죄의 막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죄인끼리 만나고 그 막을 이제 깨면서 어느 정도 가까워진다는 게 사실은 다 두렵고요. 그래서 이 손대접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는 사람끼리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을 한다는 것이 첫째는 위험하고 안전도에서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나의 이것을 내가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타나는 손대접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가? 꼭 밥을 먹이는 것만 손대접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융통성이 없으신 분인가? 그렇진 않고요. 손대접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의미로 자신의 집에 여행객을 맞아들여서 먹이고 재우고 보호해주고 이런 것, 이런 것을 손대접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또 성경에 많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이 자신의 밭의 수확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남겨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구걸하지 않아도 가져갈 수 있도록 밭에다 좀 남겨두라고 그러는 것, 이것도 사실은 손대접의 일종이고요. 다음에 헐벗은 사람을 입히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확의 10분의 1을 떼어내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는 것. 이게 사실 11조가 어디에 쓰이는가가 여기 나와요. 11조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들에게도 가지만 11조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는 것, 이것을 위해서도 11조가 사실 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요즘 11조가 이런 방면에 안 쓰이고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종교 행사에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 이건 대단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에 네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해 줄게,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함께 식사하는 거. 그러니까 고대에는 누구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삶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었대요.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라브리 간사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저희 가정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건 우리의 삶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친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입니다. 라는 그 사상 위에서 하는 거거든요. 밥을 먹을 때는 어떤 면에서 다 공평해요. 그렇죠? 뭐 주인이라고 해서 뭐 다른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먹을 때 간사만 딴 음식 먹는 거 없잖아요. 우리 다 똑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물론 많이 먹는 사람 많이 먹고 적게 먹는 사람 적게 먹고, 그거는 자기 양에 따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공평하게 하자 그러면 그거는 지금 굉장히 행복이 아닌 것 같고요. 다 똑같은 음식을 주인이나 손님이나 애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더러운 사람이나 안 더러운 사람이나 똑같이 앉아서 같은 음식을 한 상에서 먹는다는 건 사실 생각해보면 대단한 친밀감이요. 대단한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를 아주 제일 아주 적나라하게 과시하는 그 장이에요. 식당에서 그냥 각자 이렇게 먹는 것과 라브리에서 그냥 이렇게 뭐죠?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먹는 것과는 굉장히 달라요. 나오는 음식이 비록 저희가 그 인류 식당처럼 폼나지는 않지만 정성껏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로서 한 가족으로서 사랑을 나눈다는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고대에도 이 의미가 굉장히 있었대요. 그래서 요즘은 뭐 계층 사회가 아니지만 이 상류층이 중류층을 초청하는 경우는 없고요. 왜냐하면 나랑 같은 레벨이어야지만 밥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니까. 그래서 중류층이 상류층을 초청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층층이, 그것도 끼리끼리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건 대단한 거죠. 내가 그 사람들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왜 거기 가서 먹습니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요즘처럼 뭐 우리처럼 그냥 식당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쟤네들과 같다라는 걸 표시하기 때문에 대단한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찬, 이건 성찬은 좀 이따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인간과 식사하신 것도 대단하지만 이미 부활하신 후에도 인간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참 대단한 사랑이고 뭐랄까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왜 고넬료가 초청했을 때 가잖아요. 그때 저는 뭐 이방인들하고 안 합니다 이랬는데 보내서 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그 이방인에게 가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초청되어서 그걸 응해서 거기 가서 같이 먹었다. 이건 아주 뭐 대단한 거고, 그래서 베드로가 왜 공회에 가서 그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가게 됐는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게 거기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동체 식사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나 뭐 여러분들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왜 음침한 지하에서 이렇게 빵을 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손대접의 기원과 모델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세상에 우리가 초청이 되어서 지금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내 돈으로 산 집에서 그냥 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먹을 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개발한 자동차도 쓰고 옷도 입고 이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수십 년 누리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아주 굉장히 관대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에 초청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을 싫어하면서도 자기는 주인이 주는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리에만 비가 안 내리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저 땅에는 좀 안 내렸으면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 위에 그걸 다 누리면서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공기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사실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그 주인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은 잘 안 하고,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맨날 이러면서, 왜 나를 이곳으로 넣으셨습니까? 맨날 이 소리를 하는데, 뭐 그게 또 인간이기도 하죠. 그렇죠? 일단 구약에서 볼게요. 구약에서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럼 나그네인 이스라엘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나그네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이제 받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매일 모세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는 말을 계속해요. 뭐라 그러냐면 뭐더라고요.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되고 쓴 나물을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유월절이 되면. 그러면 너희 자식들이 만약에 왜 우린 이렇게 먹어요 라고 물어보거들랑, 너희가 어떻게 해서 유월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내셨다는 것을 꼭 자식에게, 자손들에게 얘기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참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광야에서 그야말로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뭐 풍성하게 이제 축복을 주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잘 거의 말을 안 듣는 바람에 축복을 누릴 때도 있고 또 못 누릴 때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그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땅이 자기네 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에 자기네들이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집이 비록 라구리 집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집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뭐 물을 못 마시나요? 아니면 뭐 공기를 숨을 못 쉬나요?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집도 다 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사실 청지기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하면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끔찍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람들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사람들에게 오죽하면 10분의 1을 떼내서 11조를 그 사람들에게 줘라.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 동안에는 과부나 또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이 끊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받고 살면서 또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너희 서로에게 그렇게 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손님으로 오신 적이 있어요. 우리 왜 굉장히 유명한 건데 아브라함 집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브라함이 뭐 소도 잡고 이렇게 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밥 먹고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눈다는 것이 사실은 대단한 친밀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자기의 계획을 얘기해 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무례하게 여러 번 왜 50명부터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무례하다, 뭐 왜 그, 왜 저 우리 그 사극에 보면 무례하도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 해당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뭐 멸망해야 됐지만, 그 저희가 가끔은 이제 나부리를 열고 있을 때 손님이 오면 저희는 좀 괜찮아요. 근데 닫고 쉬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을 때 누가 오면 그때 짜증을 참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때 제가 가끔 생각할 때 혹시 하나님이 변장하고 올지도 몰라. 그런 생각으로 다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나갈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나갈까 말까도 현관에서도 계속 뭐 이제 나갈까 말까를 하지만, 그래서 가끔은 저희가 참 손님 대접이 귀찮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실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언제나 했으면 좋겠지만 언제나도 잘 못하고, 이제 막 제가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무슨 그 사라지는 마술을 해서 잠시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주님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서 아주 뭐랄까요, 이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접한 아주 유일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큰 본을 남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돌보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이방인들을 잘 돌본 이에는 다른 나라에는 있을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또 선 대접을 한 다른 예들이 유명한 게 엘리야를 대접한 이제 사르밧 과부도 있고요. 또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 대접의 반대말을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푸대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푸대접이라고 썼습니다. 다른 말을 잘 못 찾아가지고. 소돔 사람들을 예를 들 수 있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가셨을 때 참 그 대접을 정말 못했죠. 해서는 안 될 짓을 해갖고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 그 소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기브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레위 사람의 첩을 아주 그 뭐랄까 집단 강간을 했던 그런 기브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나발이라고 그 뭐죠, 다윗을 푸대접했죠. 그런데 그 아내가 굉장히 현명해가지고 이제 참 이상한 건 남편은 죽고 아내는 다윗의 부인이 됐다는 이상한 말이 있지만, 아무튼 예, 아비가일이었던가요? 그냥 끝났으면 더 깨끗했을 것 같은데 왜 아비가일이 그 저 다윗한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남편은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이렇게 푸대접을 했을 때 멸망을 하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이런 걸 보면 요즘 생각하면 우린 푸대접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은 사람같이 생각 안 해서 문 탁 닫고 들어오잖아요. 비록 저기 뭐 비록 예수를 안 믿고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데, 우린 마치 여호와의 증인 하면 무슨 검이나 뭐 이런 게 나타난 것처럼 탁 던졌잖아요.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소돔 사람들도 멸망했고, 왜 우리가 그 참 그 푸대접을 참 많이 하는데 여지껏 살아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신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또 나그네로서 역할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참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안 반겼어요. 그렇죠? 오히려 막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 무고한 아기들이 막 다 죽었잖아요. 그때 태어났던 아이들이. 그래서 막 졸지에 이 세상의 주인인데 나그네로 이제 왔고, 뭐 사실 각오를 하고 오셨죠. 나그네로 왔고 사실 별로 이 사랑도 못 받고, 그다음에 죽음을 피해서 막 이집트까지 갔다가 또 와야 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집에 머물기도 하고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인들의 집에서 죄인과 같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 죄인의 손님이 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계층이 다른 사람은 보지도 않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셨고요. 또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 얘기할 때 사마리아 여인의 물그릇으로 왜 물을 마시잖아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돼지 취급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고 해도 제가 그 개와 함께 개 그릇으로라든지 뭐 이렇게는 안 먹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돼지 취급을 했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근데 그 여자한테, 그 돼지한테 가서 돼지, 이렇게 함께 마시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벽을 다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낮추셔서 소외된 사람, 버린 사람의 수준으로 되셔서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을 두드릴 테니까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손님으로도 역할을 하실 수가 있대요. 참 대단한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본래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과 이 땅을 만드실 때 같이 계셨기 때문에 주인이셨고 지금도 영원히 주인이신데요. 예수님은 근데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 불쌍한 인간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이 주인이 몸소 이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먹이고 목마른 사람을 채워주고 이런 걸 좋아하셨거든요. 주인으로서 그 예수님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 5,000명 먹인 사건. 이게 아주 굉장히 그 스케일이 큰 사건이죠. 그 외에도 뭐 예수님이 자 부활하신 후에 그 강가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생선 구워서 제자들 주신 거 아세요? 우리는 그 부활하셔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생선 구울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수 구워가지고 다 먹이고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주인으로서 그러니까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라 하녀시키고 하인시키고 이런 주인이 아니라 몸소 자기 몸을 버릴 정도로 이 세상을 정말 다 받아주는 그런 주인이었고 또 손으로나 몸으로 실제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대접하고 먹이고 채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거를 참 뭐랄까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주인으로서의 역할은 성만찬에서 아주 정점에 이르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먹이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인간들을 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식사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이제 빵은 뭐라 그러세요?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잔이라고 이제 구원의 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그냥 막 예수님이 빵 만들어주고 이러는 것으로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인간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 식사 자체 영적으로 그 식사 자체가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실 뭐 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진짜 주인에게 우리가 주인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래서 참 대단한 생각할수록 굉장히 영광스럽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참 감사하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늘에 잔치를 베푸신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그럼 하늘에 잔치를 베푸신대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음식이 나올까요? 아마 굉장히 풍성하고 맛있고 그때는 공해도 없고 신다자시도 아무 염려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두가 참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잔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중이고 뭐 음식의 강력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잔치 자체가 참 기대되고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직업 중에 제가 여러 가지 직업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밥하는 건데 그날의 잔치가 어떨까를 가끔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내가 그날의 잔치를 지금 다 상상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낫겠지만 저는 그렇게 풍부하지가 못해서 가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날의 잔치가 어떨까요? 저한테도 혹시 조금 지혜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이 조그만 돈으로 나누는데 좀 지혜를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가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피나는 노력 끝에 뭐 하나씩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가 참 기대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주인으로서 우리를 아주 잘 정말 대접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잖아요.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예수님의 그 대접을 받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각오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예수 믿는다 해서 뭐 한국에서 뭐 마이너리티여서 다른데 뭐 이렇게 분리되거나 하지 않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진짜 나그네가 됐어요. 그래서 뭐 정말 심한 사람들은 죽기까지도 하고 이랬어요. 정말 세상에 나그네가 됐는데, 그래서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자기 생명을 버려야 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바라본 잔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세상에서 배척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접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대접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자기는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는 그 영광과 그 감사함이 우리 요즘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버려도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도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는 명령을 또 받아요. 그래서 손 대접을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옛날에는 나그네를 아주 즐겁게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어요.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그 산 제사라고 나오는데, 그 로마서 그 12장 그 앞절에 쭉 나오다 보면은 손 대접도 나와요. 그러니까 산 제사가 어떤 것이냐고 구체적인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손 대접이 나와요. 그 우리는 산 제사하면 뭘 떠올리냐면 순교, 선교사. 왜 좀 더 웅장하고 폼나는 거를 막 눈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산 제사에는 그렇게 웅장한 뭐도 있지만 손 대접 어디가 웅장합니까? 하나도 안 웅장해요. 그 다음에 순교처럼 명단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순교자는 무덤이 있지만 손 대접하다가 뭐 늙어 죽은 사람 무덤 없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손 대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드려야 되는 이 산 제사에 손 대접이 들어간다는 걸 요즘은 우리가 잠시 그 부분에서 글씨가 안 보이는지, 로마서 12장에서 안 보이는지, 아니면 뭐 그냥 손 대접의 장소를 레스토랑으로 다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산 제사에 이 손 대접이 들어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제가 작년인가 언제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거의 다 혼자 사시니까, 이 다음에 내가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 좀 경제적으로 좀 괜찮고 집도 좀 거실이 커서 사람이 좀 들어갈만 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근데 손 대접은 그렇게 과외 활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취미 활동도 아니거니와 뭐 특기적성 활동도 아니에요. 이건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 다음에 내 형편이 되면 취미삼아 혹시 해볼까? 아니면 선심 쓰면서 해볼까?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산제사를 언제 드려야 돼요? 내가 폼날 때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제사는 매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라고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영웅적인 그런 순간을 사실 상상하지만, 손대접에는 작은 희생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속이 상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되는, 근데 또 많이 포기, 순교처럼 아예 내가 죽으면 폼이라도 나잖아요. 근데 폼도 하나도 안 나고 요만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을 딱 한순간 포기하면 내가 하겠어요. 죽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근데 이건 매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니까 끈기가 있어야지 포기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 때는 내가 화난 걸 참을 수 있었지만 점심까지 참을 수 있느냐, 그건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내가 갑자기 찾아온 손님에게 웃을 수 있었지만 내일 찾아오는 손님에게도 내가 웃을 수 있겠는가? 못해요, 그것도. 그래서 손대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고 사실 사람을 조금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땐 제가 나도 폼나게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순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요구하시는 건 순간순간 요만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손대접이라는 건 사람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끈질기게 부담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죽는 날까지 이게 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이 따라다닐 것 같아요. 제가 뭐 수족을 잘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죠. 근데 수족을 못 움직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도 말로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뭐 웬만하면 끝까지 사는 날까지 이 의무를 다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라브리의 손대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대접이 이렇게 뭐 굉장히 거룩하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라브리에 와보시면 사실 라브리는 식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건 제가 다 알지만 식사가 받침이 안 되면 영적으로 성숙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화장실 청소하고 이불 마련해주고 이렇게 작은 것들 수건 갖다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장실 휴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누군가 항상 여분의 휴지를 갖다 놔야지만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수고들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세계관을 배울 수가 있는 세계관을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러분들이 이런 아주 그 거창한 세계관 이게 뭐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죠? 아 라브리 기독교 세계관 학교 여기에는 굉장히 조금조금한 수고와 손대접이 수없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이루어져야 사실은 이 거창한 세계관 학교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라브리 손대접에 이제 여기에도 제한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같이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긴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못하느냐? 하나님은 하시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상을 약간 제한합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저희가 받아요. 그 다음에 방에다 찼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누구를 그럼 넣을 것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우선으로 저희가 받아요. 왜냐하면 라브리는 구도자를 섬기는 것을 저희 첫 번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음이 좀 별로인 사람, 또 교회에서 조금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희는 훨씬 환영해요. 그래서 모범생은 사실 여기 올 필요가 별로 없고요. 가끔 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분위기 진작을 위해서. 하지만 뭐랄까 저희는 그러니까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분, 이런 분을 우선으로 받고요.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왜 어떤 분은 길에서 왜 자는 사람들 있죠? 노숙자. 이런 사람들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돕는 분이 또 계세요. 여기 며칠 전에 왔던 한나 작은 외삼촌은 노숙자 전도를, 노숙자들 먹이고 재우고 그 사람들 장례 치러주고 이게 그분의 평생 그 사역이에요. 근데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노숙자들이 겨울 되면 많이 죽거든요. 그 역에서. 그거 장례 치러주고 이러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전도하고 먹이고 병원에 데려가고 이거를 그 한나 외삼촌 두 번째 외삼촌이 참 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손대접의 의미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고요. 또 저희는 이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 모든 인간이 아무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단 좀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라브리는 또 손대접의 방식이 좀 특이해요. 다른 어떤 공동체에 가면 다 50명이 50명 다 같이 먹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 하는 것보다는 한 가정에 여러분을 가족으로서 초청해서 가정의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진리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요. 그리고 사실 이 집에 15명만 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낭비잖아요. 그렇죠? 에어컨 방방 다 돌리고 여러분이 가신 후에 우리가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 솔직히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방방에 에어컨을 다 돌리면서 15명만 있다는 건 뭐 경제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면 굉장히 낭비일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다 이렇게 한 번에 뭐 언제나 막 식당에서 식판으로 막 찍어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안 하고요. 그래서 각 집에 가시면 특징이 있어서 재밌죠. 저희 집은 늙어갖고 늙은 티가 나고요. 그 다음에 김나사님네 가면은 애들이 어려가지고 왜 생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또 신혼 부부는 또 신혼 부부의 그 또 왜 싱그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 가정을 다니시면서 각 가정의 그 특징 거기서 배울 거 또 배우지 말아야 할 거. 네, 배우지 말아야 할 것도 보시고 아,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도 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로는 진리를 얘기하지만 저희도 죄인이기 때문에 또 잘못 사는 거 이런 건 여러분이 용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서 안 해주시면 여기 앉아있으시기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러면서 이 안에서 서로 우리가 진리를 정말 뭐랄까요 가르칠 뿐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브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주 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진리를 가르침으로 또 삶으로 드러내는 것, 과시하는 것 이것인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뭐랄까 모든 것이 완벽할 때는 잘 안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 있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를 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라브리엔 언제나 왜 부족하다해서 모아 기도해야 되고 맨날 뭐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실 기도를 먹고 사는 것이 라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드러나는 데는 맨날 뭐가 부족해요. 또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건 투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우리가 이곳에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기회에 정말 쑥 자라기를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들어주시는가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다 뭐 뿌리 뽑고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뭐 훗날에라도 아 라브리에서 내가 이만큼 내가 배웠구나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키우셨구나 를 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일하셨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브리는 손님들을 학벌이나 믿음의 수준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혹시 저희가 죄인인지라 차별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남편은 일단 경상도에서 왔다면 1점을 깎아요. 자기가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다 역차별로 가가지고 경상도에서 왔다 그러면 1점을 일단 깎아요. 누가 간사를 이제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경상도에서 왔다 그러면 제 남편이 1점 깎였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제 남편은 골고루 뽑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춘성 간사님은 전라도고 김 간사님은 서울인가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그다음에 다양한 공부와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헬퍼가 있다는 것도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솔직히. 라브리는 학벌, 믿음의 수준 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끼리끼리 그런 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 모두를 보기를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렇게 가방을 끌고 들어오면 저희는 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믿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물을 들였든 안 들였든 귀에 구멍을 하나를 뚫었든 두 개를 뚫었든 저희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라브리에서 저희가 일을 안 하면 밥을 안 준다든지 뭐 이런 강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하면 뭐 뭐를 하겠다 이렇게 강요를 하지 않아요. 어디 가면 왜 여러분 혹시 해봤어요? 교회에서 성인부들 안 하면 밥 안 주는 거? 그 치사한 그 방법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물론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비판을 더 이상은 안 하겠고요. 저희가 왜 그런 강요를 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싶고 그 다음에 존중받는 만큼 여러분이 아주 그렇게 사실이라 자기가 믿기 때문에 자기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에어컨에 대해서도 방에서 나가실 때 다 끄세요 하니까 다 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비교적 아주 잘 끄시는 것 같아요. 나가실 때. 그다음에 나갔을 때 방, 뭐 불 끄고 이런 것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존중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성숙하게 행동을 잘 해주셔서 저희는 뭐 이걸 안 하면 뭐 벌칙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 거 잘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여기 라블이 정말 널널하네 내 마음대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딱 드시면 아마 들어도 안 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들의 눈이 있어갖고 아무래도 좀 그렇긴 하겠지만 드신다 할지라도 그게 남들의 눈이 있어서 한다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이렇게 한다. 그 자기 스스로를 훈련을 시키세요. 제가 교육 강의할 때 얘기하겠지만 자기를 스스로 교육시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점수 잘 받으려고 한다든지 학위를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의 수준을 너무 낮춰서 잡지 마시고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난 적어도 나는 이렇게는 하고 싶다. 그리고 평생 나를 하고 싶지 않은 나를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하세요. 그래서 화장실 사용하시는 것도 뭐 잘 사용하시고 뭐 방 정리나 이런 것도 그렇게 눈살 찌푸리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참 감사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제 라블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실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살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사들을 많이 돕고 있는가. 혹시 거꾸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얼마나 라브리를 돕고 있는가. 내가 청소 안 해봐. 라브리가 돌아가나. 혹시 이런 자부심을 가져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이 성숙하는 데는 도움만 받아갖고는 성숙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바다만 먹어보세요. 언제 커요? 여러분들이 사실 라브리를 지금 운영,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중이잖아요. 라브리 맨날 청소하니까 깨끗하고, 풀 뽑고 하니까 저희가 그 안에 있는 고추도 보여서 고추도 따먹는 거고요. 풀 안 뽑으면 고추인지 뭐 잡초인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간사들을 돕지 않으면 저희가 밥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러 오셨지만 한편으로 라브리에 대단한 도움을 주고 계세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아주 더 잘, 더 멋지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 이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간사로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딱 문을 열었지만 사실은 그 학기를 딱 문 닫을 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오신 분들로부터 많이 배웠는가. 여기 오신 분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았는가를 항상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것보다 아까는 제가 참 쫀쫀하게 요만큼도 양보하기 싫었는데 결국 라브리를 딱 닫고 나서 생각해보면 내가 요만큼 줬지만 이만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게 라브리를 계속하는 이유예요. 사실은 그 매력에 빠져갖고 맨날 요만큼도 잘 안 주는데 이만큼 얻는데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이번 여름은 아이들이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아이들도 부모의 사랑을 원하고 왜 방학을 했습니까? 부모랑 지내려고 방학을 했잖아요. 근데 부모가 현재 누구랑 지내고 있냐? 어른들이랑 지내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우리 부모는 왜 집에 있는가? 나를 위해 있는가? 아니다. 학생들을 위해 있다. 이렇게 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삐딱선을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희 아이들이 어떤 때는 참 천사같이 착하지만 어떤 때는 아이고 간사집 애도 참 영락없이 똑같구나 이러실 거예요. 아마 인간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사실은 걔네들한테 가야 할 사랑이 지금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불평을 느끼는 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당연해요. 그래서 라브리 간사를 하려면 아이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기를 시작할 때는 언제나 아이들에게 약간의 구걸과 그 다음에 약간의 그 뭐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서 이번 학기에도 너희 협조가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계속 호소를 해요. 그 다음에 저 이제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모두 도와주고 모두 좋아주고 했으면 참 고맙다라는 말을 옆으로 돌려서 이제 직접 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계속 아이들이 너희의 협조가 없으면 부모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라브리는 다른 일과 다르게 온 가족이 다 포함이 돼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할지 모르지만 전하 신기숙 간사님은 여기 강의 들으러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엄마가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살림 버리고 나올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집에 앉아있어도 편하지도 않고요. 여기에 뭔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머리가 어디에 돌아가냐면 자기가 책임 맡은 일 있잖아요. 뭐 빨래, 뭐 예문식. 머리가 글로 또 가지요. 그러면 애는 자기가 얘기하지만 엄마가 지금 신경을 다른 데 쓰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충실하지 못하다는 그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피곤해요, 사는 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많이 도와드릴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언제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튜터를 좀 더 자주 만나고 싶을 텐데 저희는 그만큼 만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은 튜터 뭐 우리 간사가 좀 이렇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강의 준비를 좀 더 충실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만큼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고 싶은 만큼 아이들에게 사랑을 잘 나눠주냐 그것도 아니고 뭐랄까 어정쩡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라브리를도 잘못하고 집안일도 잘못하고 별로 좋은 아내도 아니고 좋은 엄마도 아니고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그 어떤 때는 그 약간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인간이 언제 제대로 하겠어요? 뭐 핑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로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듣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왜 1년에 그렇게 조금밖에 안 열고 너희들은 그동안 뭐 하냐 이거예요. 1년 내내 열면 너희가 지금 헌금으로 사는데 그렇게 일을 해야지 왜 쉬냐. 쉬는데 왜 이렇게 또 많이 쉬냐. 물론 어떤 분은 일주일 중에 하루만 쉬어도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왜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사람 좀 더 많이 쉬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뭐 엄살은 아니고요. 온 가족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적어도 한 달을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여러분을 맞이할 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맞이할 마음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언제나 열려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 예수님도 피곤해서 쉬러 가신 거 아세요? 예수님도 피곤해서 쉬러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가 그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하지만 힘이 떨어지는 거, 힘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오시고 싶은 분에게 언제나 열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이제 언제나 저희가 정말 100% 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또 실수도 하기도 하고 우리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양해도 구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그냥 이 사실을 그냥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라브리의 손대접은 아까 첫 번째는 손대접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신구약에서 알아봤다면 라브리의 손대접은 그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을 참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라브리에 오신 이유는 뭐 다양할 거예요. 뭐 세계관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을 텐데 그러나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진리를 배우고 실천해보자 라는 그 생각은 아마 다 같으실 것 같아요. 강론은 다 달라도 총론은 다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비록 여러분에서 밥을 할 기회는 없지만 손대접의 기회라는 거는 아까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여기서 배웠다면 그 진리를 조금씩 이렇게 실험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디 가면 왜 내가 좀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수하는 모습 보이고 싶다 그런 건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겠죠. 그런데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세계관 공부의 최고 학교는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아유 왜 쟤는 저럴까?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잘하나? 그래프 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받아주려고 지금 다 마음을 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실수하면 또 미안하다 그리고 용서하고 이런 진리대로 진리를 배웠으면 진리대로 실험하는 그런 실험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서 그런 삶을 좀 연습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라브리의 손대접에서 배울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요. 또 내가 집에 간 후에 내가 직장으로 돌아간 후에 나는 과연 어떤 형태로 창의적인 어떤 형태로 내가 손대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내가 혼자 사는데 우리 집에 남자 손님을 초청한다 이거는 하시지 마세요. 이런 거는 내가 여잔데 우리 청년부의 새로운 남자 회원을 내가 초청한다 이런 건 하시지 마세요. 그런 손대접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손대접하니까 꼭 뭐죠 좀 옆길로 세려고 그러시거나 아니면 너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성간에 나누다가 원하지 않는 사랑에 빠진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손대접할 때도 사실 굉장히 지혜로워야지 돼요. 무조건 막 사랑만 퍼붓는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손님이 오면 성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집에 들어가지만 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사실은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요즘은 아무도 안 지켜주잖아요. 나 지켜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 식구 말고. 그런데 그것도 근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새로운 청년 우리 집에 초청해서 먹이고 이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솔직히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오는 사람도 뭘 믿고 오겠어요. 그렇죠? 이 집에 어떤 위험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 덜렁덜렁 오는 사람은 사실 그 참 위험을 각오한 사람이죠.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조장이라고 그래도 뭐 믿을 만한 사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오는 사람도 위험하고 초청을 하는 사람도 사실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옛날처럼 이스라엘처럼 온 그 부락이 보호해주는 그런 문화는 더 이상 없거든요. 그래서 손대접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되 굉장히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